우리 새벽이지만 옆에 사람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살짝 인사 좀 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새벽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입구에서 인사하는 걸 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민낯으로 나오는데 얼굴 보고 인사하기가 조금 송구스럽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유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절을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자, 여러분, 갑옷을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자. 자, 일단 갑옷은 평상복입니까? 전투복입니까? 전투복이죠. 전쟁할 때,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현역 군인들도 옷이 몇 종류가 있죠. 작업복이 있고 또 정장이 있고 특별히 전투복이 따로 있어요. 전투복은 모든 구조나 질감 자체가 틀리죠. 여기에서 갑옷은 정확하게 전투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입는 다른 옷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이 본문이 뭘 의도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좀 직설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은 태도를 갖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태도를 갖춰라. 쉽지 않죠? 혹시 그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주목 좀 써보신 분들, 여기는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싸움은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딱 눈을 보고 기싸움에서 밀리면 집니다. 그래서 링에 오르는 복서들이 제일 먼저 무슨 싸움 하죠? 눈싸움 해요. 눈을 막 이렇게 일부러 불아리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이게 제압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밀려버리면 게임이 안 풀려요. 자기가 100의 역량을 가졌다면 벌써 이 기싸움에서 밀리고 태도에서 움츠러들면 50%도 기량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량도 발휘 못하고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상대에게도 패합니다. 그만큼 싸움이나 전쟁의 기세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은 정확한 개념이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태도요? 그리스도의 태도. 그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갖는 게 뭘까요? 이 베드로 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목적을 이미 서론 시간에 하긴 했지만 저 여러 날 지나서 분명 다 잊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정확하게 고난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시면 기록 목적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있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태도를 취하라라는 의미라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온전케 하심의 기초를 둔 확신이에요. 그 확신도 사실은 내게서 생산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의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측 가능한 일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야 돼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오늘도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상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딸리고 뭐 준비도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믿고 사람도 만나고 부닥쳐도 보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뭘로 나가면? 믿음으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세비어, 구원을 얻는다. 셀베이션,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완벽한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속된 백성.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뭐가 돼야 돼요? 태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맞닥뜨릴지라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믿고 아버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노홍철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자주 하더거든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예. 오늘도 그냥 가는 겁니다. 저 송 목사가 그런 것도 보나? 예, 설교를 위해서 다 봅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태도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는 내가 생성한 내 의지 발동이 아닌 그리스도로 갑옷,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반대 개념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개념으로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반대 구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실제적인 현장을 하나 소개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다 입으셨어요. 배도 고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아버지의 계획이 점점 다가와요. 죽음에 쓴 잔을 마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그 현장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잘 묘사하는 현장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온 존재를 짰어요. 얼마나 혹독히 기도했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자신을 짜서 하나님 앞에 혹독한 기도를 드려요. 어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솔직하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방불하죠.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큰 문제 이르기까지 이 정확한 대립구도가 매일 여러분 마음을 갈등케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뭘 말할까요? 아까 우리 1장 5절에 말세라는 표현을 했죠. 말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오신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를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은 세상 끝 또는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이 뭐예요? 말세예요. 예수님 처음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가 지금 말세의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베드로서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고난을 대비시키기 위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육체적인 큰 시련도 있겠으나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항상 우리의 고난은 무슨 문제예요?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오늘도 그 고난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따라 살도록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수학 그래프에 보면 이 단진동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 좁은 폭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내 생활을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러면서도 저 X대의 무한대를 향해서 저 영원한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러면서도 그 X대의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 곡선은 못 보죠, 항상. 뭐만 봐요?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깝깝하고 짜증나고 난 뭘까? 난 버려진 자식인가? 이런 느낌도 때로는 유혹을 받고 이것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이미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사실은 이 곡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잘 우리가. 이건 긴 세월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표란 말이죠. 근데 하루를 보면, 짧은 단기간을 보면 매일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단진동 운동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계속 그 가운데서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의 시계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좌절하고 질퍽거려도 결국 다시 일어나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근데 그분의 손은 절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언제나 그분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 고집이 셀까요? 묻는 자체가 바보죠. 하나님 고집이 세죠.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우린 홀딱 고집 뿌려봐야 70, 80고집 뿌리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넘는 고집이에요.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 이터널 라이프, 밑도 끝도 없이 오래 장수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모를 사랑과 집념을 담아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절 한번 하세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어디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잣대를 대겠습니까? 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음란과 향락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뭘 따라 행한 것이었다고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자, 그러면 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아, 이방인들만 이런 짓 했나요? 본토인들은,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뭐라 그랬죠? 3절 하반절에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새벽이지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끝부분에 2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서부터 31절 시작.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이방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맞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들. 이걸 이방인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방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인생. 고아, 영혼의 고아. 고아는 학교를 안 간들, 세수를 안 한들, 12시 넘어까지 돌아다닌들, 간섭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니까. 그래서 못된 짓 해도 아무도 타치 안 해요. 도둑질을 하고 다녀도 누가 간섭 안 하고.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가 계시면 그거 가만둬요? 어딜 부러뜨려서라도 간섭을 하시죠. 그 아버지가 있는 행복자의 고달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비틀거릴 때마다 그 아버지가 간섭에 들어올까요? 두고 볼까요? 간섭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늘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고 딴 길로 흐르고 이런 걸 두고 못 봐요. 반드시 간섭을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고아, 즉 여기 표현대로라면 이방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자 MT 가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 짧은 간증 하나를 하세요. 자기는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버린 자식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매일 빻다가 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군대 지내는 동안에 내내 행복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저 은혜도 별나게 받아요. 응? 제가 이익주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응? 군대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매일 빠따를 맞으면서.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엉뚱한 짓 하면 그냥 안 둬요. 매를 대서라도.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징계를 해요. 파이데이안. 그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son making. 아들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두 대 맞아. 이건 벌이에요. 징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파이데이안이라는 말.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 성교회 파이데이온. 파이디온. 파이데이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자녀를 양육한다,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여기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방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세월은 우리도 누구처럼 살았습니까? 아비 없는 자녀처럼 살았어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일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삐뚤어지면 간섭에 들어오세요.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픔을 줘서라도 우리를 고치세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우리가 그런 이방인의 아비 없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선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과 동거하여 걸어가면 옛날에 함께 다름질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비방한다고요. 자, 사절이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근데 여기 다름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단순히 쓴 말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름질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떼지어 달린다 그 뜻이에요. 떼지어 달린다. 떼거리로 달린다. 그런데 그 의미의 표현을 읽다가 참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그렇지. 예수 없는 삶이 뭐 같아요? 여러분 꼭 떼거리로 다름질하는 경주 같아요. 그냥 향방도 없이 목적지도 정확치 않게 누가 들고 뛰면 낙오 될까 봐 같이 떼거리로 달리는 거예요. 누가 특별 과외 시키면 우리 애도 또 낙오 될까 봐 또 빚 얻어서라도 또 특별 과외 시키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아, 우리도 이거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떼로 달리는 삶의 경향이에요. 이 세상이. 가만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가 좁기 때문에 어디 경상남도 어디 시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다음날이 뭐예요? 그날 한 시간 후에 전국이 다 알잖아요. 전국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표현하기를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 그래요. 재미있는 지옥. 그래서 한국은 재밌죠. 금방 모든 국민이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빠른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나라처럼 이 인터넷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일본보다 잘 돼 있어요. 그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느리다 그래가지고 막 안 나오면 탁탁탁탁탁 클릭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터넷 속도가 빠른지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같은 데 가서 인터넷 한번 하려면 속 터져요. 막 뭐 하나 다운받는데 5분씩 걸리고 그래요. 우리나라 5분 걸렸다가는 아주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향이 이 때로 달리는 경향이에요. 항상 누구 어디 떠도 고쳤다 하면 아니 나도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가서 견적 내가지고 또 견적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또 같이 고치고. 여기 다름질한다는 개념이 때로 달린다 그 말이에요. 때로 달린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본 받지 말고 때로 달리는데 동참하여 같이 정신없이 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한 걸음 호흡을 가다듬고 반보쯤 천천히 가는 것도 영성상 굉장히 유익합니다. 너무 속도전을 하면 안 돼요. 한 호흡 가다듬고 이게 정말 성경적 가치와 기초에서 맞는 얘기인가? 묵상할 인터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고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띠로 달리는 경향에 전부 함몰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달린단 말이에요. 여기 그 말이에요. 다름질. 사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대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벌써 왕따시키고 놀리죠. 근데 우린 그걸 감내하는 게 불편해요. 싫어요. 그래서 또 정신없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또 같이 떼거리 달림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꺼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거룩한 왕따가 될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사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으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러나 끝에 가서 두고 보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끝에 가서 두고 보자. 우리 한국 속담에 야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다.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싸움이에요. 두고 보자. 그 말을 제일 우렁차게 역사에 남긴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누가? 재판장이.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썼다 그랬죠? 지금 그는 로마의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집행만 남겨놓고 있던 때예요. 세상은 그를 붙잡아다가 사형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한마디로 뒤집어요. 웃기지 마라. 이것이 파이널 심판이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공정하고 더 의로운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이 남아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고 보자. 이게 우리말 표현이에요. 두고 보자. 끝에 어떠한가 두고 보자. 그게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움을 성경은 항상 믿음의 경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무엇을 입으라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 그 말이.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된 선물인 하루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외로운 싸움일지언정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외로운 싸움에 내가 기꺼이 왕따가 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날을 소망하며 이 길을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신실히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일들, 감당할 사람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고향에 두고 오신 부모님들, 가족들, 또 취업과 질병과 가족의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